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그 룻의 그 만남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결혼을 앞두고보다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 배우자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또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또 그 사위 며느리는 어디 있을까 이제 그러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응답해 주실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누구이냐 언제이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 보아스와 그 룻의 만남을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너무나 이 사람들은 만나도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아스와 그 룻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헤세드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 사랑을 이미 보아스와 룻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삶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공통 분모는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보아스와 룻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칭찬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시합니다.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언제 해야 되냐면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 드러난 사실만을 본다면 그 상황을 잘 모른다면 누가 그 겉모습만 혹시 봤다면 이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아스도 이 룻과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행하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이럴 정도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그 룻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에게 가서 밤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그 마음이 편했겠어요?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보아스의 첫 말이 뭡니까?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첫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내가 행해야 된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성읍의 백성들이 다 너가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숙하다라는 그 말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현숙하다,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 어디에 나옵니까? 예, 잠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성경에서 현숙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현숙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내로서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그 가정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실함의 그 출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을 받는 가정은 남편이 잘해야 돼요? 아내가 잘해야 돼요? 물론 둘 다 잘해야죠. 그런데 보면 보통 누가 더 잘할 때, 넓은 마음을 가질 때, 표현이 그렇지만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신앙과 신앙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을 보면, 잠언 31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가정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아내가, 여인이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자녀들을 잘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를 칭찬합니다. 때로는 칭찬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는 순간도 있지만 잠언 제일 마지막 보면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 특징을 살펴본다면 이 첫 번째는 가정에 충실한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치 남편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집안일은 다 누가 합니까? 여인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의하고 억울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일 잠언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수고한 모든 열매를 누가 얻어요? 누가 누려요? 그 여인이 누립니다. 남편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에 대한 것은 내 남편에게, 그냥 일도 안 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시부모에게 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능력이 있고 동시에 용기가 있어요. 오늘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 나간 것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보호자 역할을 하려면 능력도 있어야지만 동시에 용기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운 이야기지만 부드러운 단어이지만 거기에는 용기, 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 수고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비의 실천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가,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지혜와 분별력은 어떠할 때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이런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현숙한 여인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 것은 내가 너를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단어 하나에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당신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너를 절대로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룻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그 방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보아스가 또 역시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한 사람에게 갑자기 여자가 다가가지고 밤중에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룻을 향해서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그러한 오해를 받을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걸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보다 그러한 보아스가 오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음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이 보아스를 칭찬, 보아스를 설명하는데 유력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력한 재산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것에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시 하윌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 속 문장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은 돈이 많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너무나 현숙한 여인과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는 재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룻에게 베푼 그러한 자비를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자기만 돈만 벌기 위해서 움켜쥐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 재산과 영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애와 자비,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려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좀 사람들을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좀 그냥 좀 소홀히 대할 때가 있어요. 세밀하게, 좀 친절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뭐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유력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세밀합니다. 친절해요.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데 그냥 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컨디션을 잘 알고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의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엘, 고멜, 기업 모를 자를 히브리어로 고멜이라고 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그 단순히 조그만한 의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 가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 가문을 책임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자, 이 보아스는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뿐만 아니라 가문들, 형제를 잘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그 밑바닥에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결혼하게 되었을 때 이방 연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합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배운 대로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공통 분모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성실한 그러한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접근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룻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이고 보아스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고 또 룻은 보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이미 보아스는 그 룻의 또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 가운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기 3장 13절에 보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질 자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룻이 먼저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알면은 또 그 사람 입장에서도 룻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룻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참 세밀한 사람이에요.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룻의 마음 또 룻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하나님과 나아미를 향해서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과 어머니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은 룻을 돌보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 줍니다. 배려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제공해 줍니까? 양식도 제공해 줘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에 참 친절하고 또 정말 웰컴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우리가 또 그러한 배려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무리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선대합니다. 룻기 3장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밀하고 이 세밀함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지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누군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밤새도록 그렇죠? 이 나오미가 이 룻이 잘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보아스가 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답을 기다릴 때 정말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묻는 거죠.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이야기할 때 내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와의 만남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보아스에게 연결이 되어드는데 그것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이 마음을 보면은 첫 번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인 보아스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기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아스한테도 관심이 많은 거죠. 물론 이 만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이지만 보아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우리가 보아스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들 기다림에 익숙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것에 너무 약한단 말이에요.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한 다큐멘터리라고 할까? 이 대화하는 것을 이제 종교학자하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하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 됐어요. 근데 왜 요즘 무당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다시 왜 이렇게 샤머니즘이 요즘처럼 이 이성과 산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떻게 샤머니즘이 무당이 이렇게 다시 정말 한마디로 득세하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유튜브. 그래서 아니 유튜브로도 점을 봅니까? 유튜브로도 뭐 복비를 내요? 그러니까 전화복비 뭐 그런 것도 막 전화로 뭐 하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든지 아니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에 위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 무당, 점 그거에 젊은이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한 16%,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60%가 넘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인구 퍼센티지로 살펴본다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0%도 안 돼요. 십몇 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60%가 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60%의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20% 정도의 기독교인들도 같이 뭐 상당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무당, 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뭐예요? 그가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 이거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아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다릴 때 우리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기다릴 때 내가 자꾸 막 만질 수 있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 성공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자꾸 우리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들은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는 만족을 주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이제 보아스의 다른 기업 물을 자의 그 결정을 기다려야 될 때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자꾸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언제인가 그것도 궁금하겠지만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유력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현숙한 여인의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